엊그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에게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싸움을 많이 했는데 싸워도 누구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때였을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 3명에게 둘러싸여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맞지 않았지만 턱과 가슴 한 대씩 세게 맞았습니다. 그때 맞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아프다,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때렸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파노라마 사진처럼 쭉 지나가는데 나에게 맞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는 애들을 때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었고 또 회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싸움을 싫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싸움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싸움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이나 기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청도를 몇 번 지나갈 때마다 소싸움 경기장을 보았습니다. 소싸움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는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싸운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사실 잔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개싸움, 또 닭싸움, 말싸움은 불법이지만 소싸움은 전통놀이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소싸움은 소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즉흥적인 놀이로 시작됐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불화기 명예를 걸고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예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우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주일에 판매되는 우권의 매출이 약 5억이었어요. 1년이면은 300억입니다. 소싸움이 존재하는 한 그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소싸움 보셨습니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소싸움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피를 보면서 흥분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싸움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소싸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대로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무엇입니까? 치고 받고 말로 욕하고 하는 것만 싸움일까? 아니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협력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이건 정신적이건 정치적이건 개인적이건 크건 작건 남이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는 모두가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와 보니까 테이블에 리모컨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두 놈이 또 TV로 윷놀이를 했구나. 또 게임을 하면서 싸웠겠지. 자, 명절 때마다 TV에서 보여주는 장사 씨름 대회, 또 스포츠, 심지어는 예능에 나온 팀의 대결 구도,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모든 프로그램들, 엄밀히 말하면 다 싸움입니다. 싸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사람들의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궁금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또는 스마트 기기에 게임이 깔려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떠한 것들인가? 다 싸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것일까? 말로는 평화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싸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평화 교육학에서는 인간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이 인간의 공격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라는 것은 그 정신적인 특성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공격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거였지 그것을 왜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었다라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또는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공격적인 태도죠. 만약에 그때 아담이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하나님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물으신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공격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걱정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 이것은 관계의 질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아내를 책임져라. 이것이 너희가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사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공격성으로 관계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더 늘어나서 더 큰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다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권위에 대한 복종.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복종하고 또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3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면 싸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적의를 가진 사람, 증오,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원수는 사탄, 그 사탄을 우리는 평생 대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또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고상한 것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면 좀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군사라고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군사라는 말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싸움에 해당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내가 군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군사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전쟁에 투입된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해외에 있을 때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송교회 또는 후원자인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로 돕고 선교사님은 전방에서 복음 증거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 참으로 힘이 됩니다. 후방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내가 기도할 때 힘이 됩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면 사실 그 싸움은 다 이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싸움은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얍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처자와 모든 가축대를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결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형이 자기 식구들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몰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있고 또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싸움의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였습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은 그 최전방은 어디였습니까? 산 밑에 여호수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뜻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도가 본 경기이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나머지 싸움도 이기게 된다. 제가 전에 사역했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꼭 저렇게까지 기도를 세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살살하시지.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덩달아서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저절로 은혜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일 전날부터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우리들의 삶의 리듬과 수면을 방해하고 또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할까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방해 공작 연구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는 분이나 또 피곤해서 졸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 뒤에는 그에 따르는 기도의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싸움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가장 신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장로교 교리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던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제롬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졌으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전도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전도인지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교회로 자기 교회 모임에 긁어모으는 것인지 동아리 회원들을 모으는 것인지 그것이 전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전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입니다. 누구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든 교리는 우리를 전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전도 잘 하지 못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의 싸움터에서 함께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 명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고 또 믿은 지 2, 30년이 되도록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약골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의 입 밖으로 내던질 때에 그 가운데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가져야 할 야성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외쳤을 때에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골에서 벗어나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거나 잠재했던 야성이 되살아나서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격 변화입니다. 이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이야말로 가장 큰 전쟁인 것입니다.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도무지 인품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착하지도 않고 점잖지도 않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압니다. 이번 주에도 얼마나 저는 제 자신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인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참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들은 자기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격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큼은 모든 일에 자기가 혼자 해도 될 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한 나라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나시린인으로서 술을 마시지도 않고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눈알이 빠진 채로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한 번 힘을 크게 쓰고 죽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삼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삼손 얘기가 성경에서 거의 넉 장 분량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넉 장 분량이 나왔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손이 어떠한 인격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예배를 드렸다거나 묵상을 했다든가 그러한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예쁜 여자를 만나서 장가가고 또 술이 있으면 술을 먹고 사자가 나타나면 찢어 죽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사면 무엇합니까? 집사, 장로, 권사, 목사면 뭐합니까? 인격에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사랑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더라도 많은 물질을 교회에 헌금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워야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우리의 싸움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싸움에서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 싸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는 우리가 가혹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러야 할 전쟁을 치르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싸움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미래는 없습니다. 육의 전쟁은 우리가 그만하고 영의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만 다투고 우리들의 진짜 적,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싸움을 피하지 말고 기도와 전도와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떠한 싸움이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를 함을 통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내 인격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